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털들이에요. 로로피아나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단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로로피아나에서 쓰는 캐시미어의 재료. 로로피아나 캐시미어는 내몽골 지역의 염소에서 나오는데 가장 부드러운 속털만 쓰기 위해서 염소한테 가가지고 빚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제일 부드러운 털만 갖다가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죠.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얘, 베이비 캐시미어. 아직 한 살이 안된 애들을 빚어가지고 나오는 속털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행복. 처음에 얘를 만져보면, 구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딱 만지면 솜사탕의 맛이 감촉이라면 바로 이런 감촉이 아닐까. 이거 봐봐. 옛날에 옷을 맞춰 입던 시절에 유럽에 있는 고급 테일러 샵에 가면 이런 섹션이 항상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열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원단의 샘플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다가 난이 원단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그 원단에 따라서 가격이 막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런 테일러 샵에 가면은 회사별로 책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안쪽에 항상 이 로로피아나의 초록색 스와치북이 있었지. 나는 이 근처에 잘못 갔죠. 얼마가 될줄 모르니까. 이 공간에 와가지고 이제 로로피아나 팝업을 쭉 살펴보니까 벌지니아 퍼스트레오이라는 분이 쓴 The Fabric of Civilization, 문명을 짠 천, 또는 문명을 짜낸 섬유라는 제목의 책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로로피아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수백 년 동안 응축되어 온 패브릭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 온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전 세계 독특한 섬유를 짜는 기술들을 배워와서 최고의 퀄리티까지 발전시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과 이 팝업을 같이 보면은 이 섬유가 인간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생산 기계 중에 하나가 스핀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팽이처럼 생긴 기계예요. 그 위에다가 아까 본것 같은 양모 같은 거를 손으로 말아가지고 실처럼 뽑은 다음에 스핀들에다 걸어요. 그 다음에 스핀들을 핑 돌려가지고 얘가 팽이처럼 돌면은 비비비비비 꼬이면서 위로 실이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cm씩, 1m씩 실을 뽑아왔대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여러 개의 흩어진 섬유가 하나의 실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로웠고,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있는 혼돈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것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원적으로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럼 spin the yar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로도 이야기의 실마리를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의 경전들을 수트라라고 부르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이 수트라라는 단어도 영어로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서 꿰매주면 수튜어를 한다고 그러고, 옷을 꿰맬 때 수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버지니아 포스트웰은 패브릭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에서 인간의 논리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섬유를 짜서 천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주장을 펴입니다. 실을 뽑는 것이 손기술의 궁극이라면 천을 짜는 것은 사고력의 실험대이다. 날씨를 다룬다는 것은 점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면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직조물은 인간 최초의 알고리즘이고 천은 물질화된 코드이다. 이 책에 켄테라는 천을 짜는 과정이 나와요. 비디오로 찾아보니까 손가락 하나마다 다른 색의 실을 이렇게 매단 다음에 막 이렇게 짜는데 아름다운 패턴이 있는 원단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왜 중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의 귀한 카펫이라든지 실크 요만큼을 구하기 위해서 낙타에다 그걸 싣고 사막을 건너왔는지 이해가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서 관찰을 할수 있었던 테크놀로지는 집에서 주로 어머니들이 이 실을 엮고 천을 짜는 과정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테크놀로지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왔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타일, 테크놀로지 굉장히 비슷하죠, 소리가.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Fabricate, 뭔가를 조립하거나 생산하고 완성하다. 이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게딱 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원초적인 테크놀로지는 섬유를 자연에서 채취해서 실을 엮고 천을 짜는 것이었다는 걸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섬유기술은 기본적으로 한 17세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민속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섬유를 채취해서 천을 짜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섬유 산업으로 발전을 하느냐? 그 오리진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라는 지역에 있다고 해요. 로로피아나가 오늘날도 피에몬테의 퀴로나라는 지역에 있고 그 근처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원단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아직도 있어요. 섬유산업을 처음으로 기술화시킨 공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1678년에 문을 연 필라토리아 로소라고 하는 실크 실 공장이에요. 1928년부터 한 1920년대까지 200년이 넘게 실제로 사용을 했던 공장이고요. 공장 밑으로 강이 지나가고 그 수력을 이용해서 7m 직경의 거대한 나무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가요. 최고의 원단을 만든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로로피아나를 1924년에 피에트로 로로피아나라는 사람이 피에몬테에 만들게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1600년대에 만든 필라토리아 로소 공장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이런 기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1600년대 말이 베르사유의 황금기예요. 마리 앙투아넷 같은 영화를 보면 베르사유의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 최고급 원단을 소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섬유를 짜서 천을 만드는 일은 주로 리옹에서 했고요. 이 리옹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강의 유속이 빨라서 이런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지역이 피에몬테 지역이었어요. 피에몬테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산의 발끝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공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일단 피에몬테 지역에서 실크 실은 생산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짜서 천을 만드는 속도가 이제 못 쫓아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에 리옹의 한 실크 기술자였던 자카라는 사람이 특히 여성들이 도제식으로 배워서 감으로 하던 철 짜는 일을 기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칼드 룸이라고 하는 큰 틀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이 구멍의 패턴에 따라서 어떤 실크 패브릭이 나오는지가 바뀌는 일종의 자동화된 실크 직조기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었냐면은 한 200년이 지나서 컴퓨터가 발명이 되죠. 근데 컴퓨터의 초기 저장 매체를 보면은 천공기라고 해서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떤 카드를 넣는지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실행될지가 바뀌는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조작을 했었는데 이 펀치카드라는 아이디어가 자카드 룸에서 큰 틀에 구멍을 뚫어서 어떤 패턴을 직조할지 배틀에게 시키는 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섬유 기술이 인간한테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사막에서도 살고 정글에서도 살고 북극 지역에서도 살고 툰드라에서 삽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모로코에 가서 사하라 사막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투아렉 부족 사람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옛날부터 면화를 가공해서 바람은 숭숭 통하는데 햇빛은 막는 아주 얇은 천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디고라고 하는 식물 추출물에 넣었다 빼서 입고 다녀요. 근데 인디고를 얼마나 진하게 염색을 했는지 인디고 천을 얼굴에다 감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낙타를 좀 타고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면 얼굴이 파래진대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투아레족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롬블루, 파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부가 파란색인 줄 알고.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도 말총을 이용해서 갓을 만들어서 쓰고 다닌다든지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지 않았으면은 인간은 15도에서 25도의 지역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세계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된 게 결국 섬유라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19세기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연 섬유로 만든 원단을 입던 사회에는 오히려 로로피아나가 이렇게까지 고급을 추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로로피아나 같은 기업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나? 2차 세계대전 때 합성 섬유 기술이 발전을 하죠. 뭐 나일론으로 낙하산도 만들고 폴리에스터 군복 같은 것도 나오면서 단지 기능적인 면, 얼마나 방수, 방풍, 보냉, 보온이 잘 되는지만 신경을 쓰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런 섬유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많은 사람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하고 덥거나 추운 나라로 바캉스도 가기 시작하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 옛날에 진짜 손으로 정성스럽게 짠 섬유의 감촉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스키도 타야 되고 오픈카도 몰아야 되고 그러면은 천연 섬유로 원단을 만들어서 그 정도의 방풍 방수를 유지하는 기술은 엄청난 첨단 기술이 되고 또 그 시장이 소수기 때문에 엄청난 고급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급 원단 그러면은 정장이라든지 뭐 비즈니스용 코트라든지 이런 거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로피아나가 성공한 이유가 이런 고급 원단을 이렇게 스키 탈 때나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입을 수 있다라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로로피아나의 가장 아이코닉한 작품 중에 하나인 아이서 자켓을 광고를 하는데 스톰 시스템이라고 캐시미어가 좋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물을 먹기 때문에 스키처럼 넘어지면은 눈이 묻는 상황에서는 입을 수 없다. 근데 그 사고를 전환해서 캐시미어를 입으면서도 방수도 즐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로로피아나가 지금처럼 성장을 한 배경 중에 하나인데 스키를 타고 있는데 너무 따뜻해서 바지를 벗었어. 근데 이제 원래 말을 탈 때 입으라고 만든 자켓이 홀시라는 자켓이 있거든요. 리트리버 한 마리랑 아들이랑 같이 홀시 자켓을 뒤집어 쓰고 비와 바람을 피해서 얘는 감기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이 밑에 있는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디펜더라고 하는 자켓의 광고인데 로로피아나를 입고 얼마나 이게 방수가 잘 됐는지 호스로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 장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로피아나 자켓이 있으면은 잘 모셔놓고 결혼식에 갈 때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꺼냈는데 로로피아나 자켓을 입고 호스로 샤워를 하시는 이분은 이제 재력이 좀 되시는 분이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로로피아나에서 이 정도까지 캐시미어를 끌어올렸어.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들이나 뭐 합성 섬유의 퀄리티가 이렇게 쫓아오고 그러면 또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더 개발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상 최고의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단이 로로피아나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베이비 캐시미어. 그 다음에 비큐나 안데스 산맥 꼭대기 4000m 고원에 사는 동물의 털을 가지고 만든 원단인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게 일종의 라마나 알파카의 일종인가 안데스에 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낙타과 동물이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캐시미어의 궁극의 버전이고 비큐나가 어떻게 보면 카멜헤어의 궁극의 버전이라면 메리노 울의 궁극의 버전이 기프트 오브 킹스라는 로로피아나에서만 나오는 원단. 저는 항상 고급 소재로 만든 스웨터가 있으면 한번 흔들어 봐요. 일반적인 섬유일수록 테크노 댄스를 추고 둥둥둥 고급 소재나 왈츠를 쳐 따라라라라단 따란 따란. 내가 기프트 오브 킹스를 오래 입고 다닌 적이 있더라고. 우리가 그 로로피아나랑 콜라보해서 터스카니에 가지고 찍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때 로로피아나에서 빌려준 옷 중에 기프트 오브 킹스 이너 스웨터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그것만 입고 다녔어. 왜냐면 그때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한 6도 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이 되면 막 25도 26도까지 올라갔는데 안 갈아입어도 낮이 되면 알아서 시원해지고 밤이 되면 알아서 따뜻해지는 옷이 그 기프트 오브 킹스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입고 다니면서 촬영을 한 다음에 딱 벗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스웨터를 딱 입었다? 이게 뭐야? 오랜만에 다시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어떻게 나나 보니까 메리노 울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소재인데 울도 가장 가는 실이 몇 마이크론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진대요. 두꺼운 실이 조금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그 묵직하고 둔탁하고 내 옷과 몸이 따로 노는 느낌이 나고 가는 실을 여러 번 넣어가지고 짤수록 몸이 움직이면 그냥 몸이랑 같이 흐르거나 몸이랑 같이 굽어지는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섬세한 실을 여러 번 짤수록 고급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프트 오브 킹스를 입고 일주일 생활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급 메리노 울이다 그러면 16 마이크론 정도? 비큐나가 12.5. 근데 이 기프트 오브 킹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 마이크론 사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가는 실만 써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기프트 오브 킹스가 좀 많이 들어갔어. 어떤 느낌이냐면 실이 너무 얇아가지고 실 자체가 안 느껴지고 쫀득쫀득해. 그러니까 섬유가 쫀득쫀득하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는 팝업 스토어에 와서 만져보세요. 이것도 지금 기프트 오브 킹스로 만들어진 보머 자켓인데 쫀득쫀득해요. 이런 섬유를 구해서 원단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자연에서 온 거라서 그리고 이런 거에 원재료를 만드는 분들이 대체로 농민분들이라서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베이비 캐시미어를 만든 과정을 들어보니까 털을 채취하는 분들은 양치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굳이 양의 속털만 빚어가지고 가장 가는 것만 따로 빼놓아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데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굉장히 가는 베이비 캐시미어 털을 받아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단을 짜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또 10년이 걸려서 베이비 캐시미어라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부터 원단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소개했던 비큐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자체가 멸종 위기여서 아예 로로피아나에서 자연보호 구역을 운영해서 거기서 섬유를 채취하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고, 이 기프트 오브 킹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12마이크론 이하가 되는 양털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뉴질랜드에서 메리노 양을 키우는 분들 사이에 컴페티션을 해서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를 가져온 분들한테 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양을 치는 분들이 점점점 가는 메리노 울을 채취하게 되고, 마침내 거기서 최고 중에 최고가 골라져서 이 기프트 오브 킹스가 나오는 데까지도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의 결과는 캐시미어라든지 고급 울 같은 우리가 굉장히 아껴 입어야 될 것 같은 패브릭을 스포츠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는 건데, 제가 실제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트래블러 자켓이거든요. 이 트래블러 자켓을 한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데 안에 캐시미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때 우리 그 파리에 촬영하러 갔을 때 비바람 엄청 불고 막 3도 4도까지 내려갔을 때 이거 없었으면은 아마 촬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찍은 걸 보면은 모든 샷에 전부 다 트래블러 자켓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프트 오브 킹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10년 이래야 살 수 있어. 이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옷인데, 스페인의 왕실 근위대 유니폼 보면 칼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는데, 난 처음에 이걸 보고 코트 같은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만져보잖아요. 가디건 같은 느낌. 근데 충분히 원단 자체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걸어놓으면 코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피디님 한번 이거 만져봐. 이렇게 하면 스웨터 같은 느낌이라니까.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된 원단의 힘. 이게 이제 로드스터 자켓이라고 그 로로피아나에서 클래식 오픈카 모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켓인데, 이제 원래 로로피아나 아이서 자켓이 처음으로 유행을 했던 게 세계 최초의 고급 스키 리조트 중에 하나인 세인트 모리츠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세인트 모리츠에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카 콩쿠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는 분들을 위해서 로드스터 자동차를 몰 때 입으라고 해서 로드스터 자켓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원단 기술을 보여주는 게 실크랑 리넨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 리넨처럼 약간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크처럼 굉장히 가볍고 쓸리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대 몇으로 섞고 몇 줄을 넣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감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이 로로피아나 팝업에서는 다 이렇게 경험해 볼 수가 있다.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섹션 중에 옛날 섬유들을 모아놓은 그 섹션이 있어요. 타피스트리 12개가 걸려있는 방이 있거든요. 샤스드 막시밀리앙이라고 부르는 타피스트리인데, 그 당시에 섬유 기술이 최고의 하이텍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의 원단을 짤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다른 나라의 사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벌어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대량 생산되는 저가 원단이 많기 때문에 원단이 그렇게 귀하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지만, 오늘 이 로로피아나 팝업에서 아직도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원단을 짜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